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주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일, 정결한 일, 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 등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선물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그것은 매우 유용한 그러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보고서 사도는 매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핸드릭슨이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훈의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살아 있는 것과 같이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는 새 움이 돋아나게 되며 그것으로서 그 나무가 살아 있음을 입증하여 준다.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은 이제 드디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입증할 혹은 표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정성어린 선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보호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까지 보낼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고요. 또 선물을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지체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보여줄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받아보고서 매우 기뻐했고요.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괜한 불평이나 서운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기별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을 표시할 기회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형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관심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그 다음 9절 11절에 가보면은요, 사도는 시작 부분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가 11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10절에서 자신이 한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사도는 선물 받은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선물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저런 말을 할까? 막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낸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아닐까? 막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더 많은 선물을 시급히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는 10절에서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할까봐 이제 1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곧바로 11절 시작 부분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인 차원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품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막 그러한 물건이 이제 도착해서 너무 기쁘다. 막 그런 식으로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그러한 차원에서 선물 받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였던 이유는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관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자신은 궁핍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궁핍하지 않은 것입니까? 막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가 궁핍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옥에 갇혀 있기에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필요한 물품 목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허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꾸며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도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궁핍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궁핍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자족이라는 과목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많은 낙원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열매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와는 금지한 그 열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와에게 하와여 수많은 다른 열매들이 있지 않소 라고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만족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궁궐 앞에 있는 작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천 개의 세상을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1억 원을 소유한 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10억 원을 원하죠. 그러나 그가 10억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 한 사람, 사도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래서 그는 자족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스승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배운 과목은 무엇입니까? 배운 과목은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는 그 과목을 최고로 우수한 성적으로 마스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그 비결을 배우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들이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것은 오직 하나라는 그 사실입니다. 인생들이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것은 오직 하나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복음이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또 인생이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바로 인생이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을 소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삶에서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고 부수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부수적인 것들은요, 집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필수적인 그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라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그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저러한 물질들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 한 가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제 12절로 가서 전반부에 보면은요, 사도는 자족을 배운 결과 그가 소유하게 된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가 배워서 소유하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자족하는데 여러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족을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을 때 요 안다라고 하는 요 지식이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데 여러분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그런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는 심지어 두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함과 풍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풍부함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고 가장 낮은 비천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니 그 중간에 있는 상황들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먼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처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천함 가운데 처할 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데 나는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여러 채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 채의 집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번듯한 직업들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며 살아가는데 자신은 변변치 못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과연 자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잘 자라고 또 훌륭한데 자신의 자녀에게만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명문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배운 것이 별로 없을 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통장에 큰 금액이 저축되어 있는데 자신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은 만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지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족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지금쯤이면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이면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요. 또 죄수도 아닌데 죄수처럼 포박을 당해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신비의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평하는데 사도는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요,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족의 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복음을 통하여 충분히 아직까지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낙제생들입니다. 낙제생들이에요. 비천한 가운데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 상황에 놓이면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울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인은 어디 있는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부해져도 자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잘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돈 자랑을 많이 하고 허영적이고 꼴사납게 되는지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시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보았죠.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조그만 한 상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과거 언젠가 1파운드의 양초를 팔던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핏줄에 모든 제왕의 피가 흐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친지들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친한 친구에 대해서 겨우 안면이 있다는 표시를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참 스펄전이 참 교만한 사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거만해집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면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풍부한 가운데서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은 풍부함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자족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족을 얻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죠. 짧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사도는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12절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부에서 말한 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소유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다녀있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요. 침대도 없었고 소파도 없었습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거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으면은 마음이 찡해집니다.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참 그는 입고 다닐 옷도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요. 오늘날처럼 먼 거리를 다닐 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단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는 만족했고 감사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그는 진정 소유해야 할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소유해야 될 것들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가 만족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가보면은요, 사도는 자족하는 일에 있어서 완숙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완숙한 경지에 올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요, 자족에 있어서 완숙의 경지에 올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배웠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터득하고 또 터득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완숙한 경지에 이제 오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오늘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바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았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낸다. 뭐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설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든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열변을 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12절까지 말해온 그 자족을 이제 보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된 경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자족에 가난하는 완전한 경지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 환경일지라도 만약 사도가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그 환경에 만약 사도가 들어가게 된다면요, 사도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우리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사도는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아직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는 오랜 시간 동안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이제 드디어 완숙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도가 자족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배워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오랜 세월 동안 자족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오랜 세월 동안 자족을 배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도바울 같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이 모든 환경에 전적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최선의 사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만족스러워하는데 사도는 자족을 부지런히 배워서 완숙한 경지에 올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바울로부터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서 우리들도 자족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도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